자, 오늘 설교 말씀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해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그런 것을 말하기 전에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 세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저는 그때 생생합니다. 저희 집에 빅스크린이 있는데 빅스크린으로 그 두 빌딩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아침에도 잠깐 유튜브로 들어가 봤더니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귀성을 지르면서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면서 절망하는 절규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건 트라우마였어요. 너무나 큰 재난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 평화장로교회 그랜데일에서 작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최선껏 힘을 모아가지고 성금도 그들에게 보내주었어요. 너무나 큰 재난이었다. 그래서 절망이었고 그 아름답던 두 개의 빌딩은 폭삭 무너지고 거기에는 그 무서운 죽음의 잔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4년도에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빌딩이 정말 멋있게 탁 솟아 있습니다.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빌딩으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다른 이름은 프리덤 타워로 더 멋있고 더 웅장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낡은 것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 것이 들어서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땅의 것이 위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죽어야 할 것이 영원히 사는 것으로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위대한 것이고 부활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참으로 가진 성도는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사고가 변화되어져요. 삶의 지향점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부활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서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성경에서 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금요일 날,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금요일 날 잡히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이 지나고 안식이 끝나는 그 다음 썬데이가 시작되는 아침에 세 번째 날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 요한은 바로 안식일 다음인 첫날 이 썬데이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안식 후 첫날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똑같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새로운 의미,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옛 질서, 죽음의 질서, 이 땅의 질서, 죄와 욕망의 질서, 혈과 육의 질서는 끝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었다. 예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옛것에 얽매일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처소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어요. 생활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토요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안식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그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인 썬데이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부활에 포커스를 둔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당연스럽게 The Day of Lord, 주님의 날로 정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해가지고 그날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돼요. 지금. 새로운 것을 자꾸 발전해야 돼요.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낡은 것에서 새 것으로, 죽을 것에서 죽지 않을 것으로 변형되어지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의 사고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모이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통으로 삼은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고 기쁘게 모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부활의 새로운 의미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이 땅에서 그냥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더 먹냐, 내가 더 먹냐 막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망을 지니는 그 성도는 이 땅의 혈과 육의 것, 잠시 있다 썩어질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나타내고자 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또 여러분의 과거에 껄끄러웠던 사람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또 병들고 늙고 생로병사.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라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고통의 단계를 다 끝내고 영원히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완전히 변화되어진 영원한 그 행복의 삶을 꿈꾸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고 부활을 맞이하는 이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혈과 육의 생각, 우리의 인간의 때때로 겪는 여러 가지 고난, 갈등들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이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라고 저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현재도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또 3절 또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갔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저만치 머리 있던 곳에 있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는 바로 몸을 쌌던 부분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려있는 상태에서 몸만 쑥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가지도 아니했고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가지고 스스로 살아났으면 막 풀려가지고 다 헝클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감겨진 상태에서 몸만 뻗어나갔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임하여가지고 그 예수의 시체를 살리셔서 그 시체가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예수의 부활을 방해하면서 이 무덤을 큰 돌로 막았고 또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면서 무덤을 봉해버렸습니다. 인장을 찍어가지고 아무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물리적인 방해를 물리치고 그 모든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 그 자체 그 자연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내 노력대로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싸우고 그냥 막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바울사도가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자연으로서 한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많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평안을 누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위대한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시는데 그 일을 방해하려던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 죽음의 순간에 3일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러나 단 3일이었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희망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삶의 의미로, 영원한 인생의 목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졌습니다. 그 바다의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그 깊음의 수렁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물고기를 통해서 무트로 토해내게 하셨도다. 딱 3일이었습니다. 3일 지난 다음에 요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괴롭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3일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주님도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 나도 이 극심한 순간에 내가 주님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3일을 참아내리라. 그러면 그 극단적인 상황이 지나갈 거예요. 새로운 희망이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지니는 성도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아침에 기도하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어봤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았더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만 쏙 빠져나가고 세마포가 둘둘둘 말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그 나라가 프랑스 리옹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였고 또 죽인 그리스도인들을 막 노천에 그대로 놔둬가지고 몇 주씩 있어가지고 다 썩게 만들고 나중에는 분이 안 풀리니까 그것도 용납이 안 돼가지고 그 시체들을 다시 불에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었어요. 재를 만들어가지고 강물에 뿌리고 바람에 날려버리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네들이 부활한다고 그래 한번 부활해봐라. 이 재로부터 이 강물로 흩어져버린 아무것도 없는 이 물질로부터 너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내가 두고 보자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육체를 완전히 제거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은 그 먼지로부터 부활합니다. 그 티끌로부터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은 거기로부터 부활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범신론이나 뭐 불교나 힌두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 윤회를 믿지 않습니까? 윤회? 윤회라는 것은 뭐 사람이 죽어서 제가 되고 한용운 씨에도 있죠. 죽어서 기름이 되고 기름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거름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뭐 백합이 되고 백합이 죽어서 흙이 되고 그 흙이 또 다시 뭐 다른 걸로 태어나고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고 또 뭐 선한 일을 했으면 뭐 소가 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렇지 않냐면 참 뭐 아주 뭐 돼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고통만 당하고 이러한 그러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 범신론이나 힌두의 사상이나 불교의 사상에서는 초월적인 인격적인 신은 없습니다. 그냥 어떠한 정신이에요. 물질. 그래서 만물은 다 하나고 그 만물의 본체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만물로 돌아간다. 그게 윤회예요. 사람이 되었다가 뭐 제대로 살면 뭐 더 좋은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 캐릭터 특질, 그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떠한 이성이나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있고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내가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났어도 내가 다른 걸로 태어났거나 하는 걸 아는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사람들 사상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에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과거 몇천 년 전에 무엇으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해가지고 지금 권병록으로 살고 있어. 이게 알려져야 그 윤희가 정말 좋은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만한 소리예요. 물질에서 물질로 돌아간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티끌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탄생 못 시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흙으로부터 그 성도의 그 몸의 원수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육신으로 만들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면 죽으면 잠시 인터스테이트 헤븐이라고 해서 중간적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죽으면 지금 중간에 천국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임시로 변형되어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은 육체가 항상 필요합니다. 영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거기에 임시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는 완전한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저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죽은 그곳에서 그 원소들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육신을 보여주시고 영과 육이 결합되어진 최고의 아름다운 그 몸으로 부활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상징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은 영원히 산다는 영생이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그레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주에 1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은하계의 직경은 10만 광년 또는 그 이상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우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 목사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뭐 하늘에 뭐 별들이 은하계가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관측할 수 있는 것만. 그 하나의 은하계에 또 1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셀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천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하면 그 수많은 우주의 모든 별들을 사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 태양계만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장식 요소로서 그런 걸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또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한결같이 다 풀어 없어지고 하나도 없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 전능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리미틀레스 그 능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우주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내 앞에 있는 물질적인 것, 너무 육체적인 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물질입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육체예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여러분의 가족관계예요. 그러면 선물로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성경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오늘도 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구절을 봅시다.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구절 시작.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어 돌이 물려가 있어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그냥 세마포만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훔쳐간 거야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직 제자들은 믿지 못해가지고 막 의아해서 염려할 때 그때 이 성령께서 요한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보면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면서 부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군인들이 겉옷을 막 나누어 가졌습니다.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겉옷을 나누어 가지며 속옷을 제비 뽑아서 누가 속옷을 가져갈 것인가 찢지 말고 겉옷은 찢어서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랴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한 그것조차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하고 그 예언한 것을 그래서 목마르다 했더니 막 쓸개를 먹여가지고 예수님이 그 더 마시지 않게 하셨죠. 또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의 옆에 있는 그 죄수들의 무릎을 꺾었습니다. 아직도 숨이 붙어 있으니까 빨리 죽이려고 무릎을 탁 꺾으면 몸이 착 처져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편 강도의 무릎을 또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릎을 꺾으려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을 꺾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성경에 예언되기를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을 생각하는 여러분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가지고 있으라고 장식용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미래,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우리는 그럴까 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경험할 때 보면 아, 성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요, 또 어드바이저요, 카운셀러가 되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면서 그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빠지면 안 되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뜨겁게 찬양하면서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참으로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아버지 부드럽고 온유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